느헤미야 1장입니다. 1절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요거는 작가가 쓰는 글이에요.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느헤미야 입으로 나오는 말이 중간에 느헤미야가 하는 기도 파란 글로 제가 썼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부터는 기도 속에 요 빨간 글은 신명기서에 있는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건 굉장히 뜬금없어요. 자기가 기도도 해놔놓고 술 맡은 관원 왕 앞에 있으니까 고위직 관리라는 걸 이제.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2장에 넘어가면은 이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뭘 하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은 9절에 있는 말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을 모아 돌아오게 하리라.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니까 예언 비슷한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에요. 술 맡은 관원이라 그랬잖아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굉장히 학식이 있고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일이 이제 지금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그 앞에 스룹바벨은 한 70년 80년 전 사람이에요.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때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회복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회복합니다. 어떤 패턴이 있다 했습니다. 반드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왕의 보장 하에 이 프로젝트를 다 한다고 그랬어요. 성전 재건 프로젝트도 그랬고 토라 회복 프로젝트도 그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중수하는 것도 왕이 보장을 다 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반대가 있습니다. 로컬 주민들도 반대하고 에스라하고 예루살렘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외국인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이게 힘들었죠.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안식일까지 위반하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진행시켰던 프로젝트는 다 외형적으로 성공이 다 됩니다. 그런데 작가가 묘합니다. 맛을 남겨놓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느낌을 우리들한테 주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 준비의 모티프를 잠시 제가 소개한다면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일장을 풀어내고 싶습니다. 작품의 시작과 끝을 다 아는 작가의 생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마지막을 다 아시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신명기의 신자입니다. 신. 신명기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납신자예요. 되풀이한다 이런 개념으로 라틴어로는 뉴트로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어지는 모세오경 중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왜 신명기입니까?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느헤미야의 기도의 출처가 신명기인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 생활 40년 했죠. 40년 전에 태어난 애들이 40살이 됐어요. 출애굽 2세대라고 그럽니다. 2세대들, 이 젊은 세대들한테 잊지 말라고 남겨줄 율법, 율법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모세가. 그때는 모세가 나이가 한 120살이 되고 나이가 너무 많아요. 율법을 다른 말로 뭐 계명이라고 하죠. 명. 그래서 그 명자를 따내고 그 계명을 되풀이한다는 말을 붙이면 신명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과 계명을 또 기록해야지 그 명을 되풀이해서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제일 앞에 보면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신명기라는 책이 있는데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죠. 근데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미 선포 한번 했다고요. 요단강 저쪽 맞은편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 그 앞에서 한 번 더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신명기라고 합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누가 그 계명을 되풀이해서 선포합니까? 모세지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모세가 되풀이했지만은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측면에서 보면은 신명기를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800년이나 1000년 후에 이 사람들을 신명기 학파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데 이 위기의 상황을 모세의 율법, 옛날 율법을 다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오리지널 율법을 800년 후에 신명기 학파에 속해 있는 목사가 새롭게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강조점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노예야, 종이야, 나라가 없어 라는 관점에서 율법을 띄워야 됩니다. 모세가 물론 되풀이 계명을 선포했지만은 800년 후에 황용기라는 사람이 신명기 학파에서 학회 활동을 하면서 율법을 새롭게 읽더라는 것이 가장 엑기스가 되는 말씀을 뽑아내서 공유하고 싶은 것이죠.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억시키는 목적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다시 책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아마도 황용기 목사가 가입된 그 시대 편집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종살이할 때 상황에서 율법 중심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일으켜보려고 하는 그 열망, 그 패션을 가지고 이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자체가 신명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명기 중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빨간 글자,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신명기적인 사상이 100% 담겨있는 인용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이 사상을 왜 가지고 올까요? 첫째는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아, 우리가 율법을 저버렸구나.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모아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와우,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모으신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노예인데 노예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당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백성이라는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치려고 하면 오리지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세대만 하나님 말씀 먹고 그냥 죽어버리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뭐 아무것도 모르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에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되풀이해서 이 율법을 라이팅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가르쳐주든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이걸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신명기를 중심으로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주셨네. 모든 나라에 빛이 될 것이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네. 그 다음에는 축복과 저주. 순종하면 축복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는 거. 이게 신명기 신화가 있고 핵심입니다. 우리 자신을 해석해보자라는 거. 노예로 와 있는 이유가 뭐 가만히 생각하니까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언약과 율법과 복과 저주의 틀 안에서 다 그런 스타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서도 그렇고 열왕기서도 그렇고 모세, 오경, 신명기 뒤에 있는 책들은 몽땅 성경 전체가 뭐 신명기적 아이디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신명기 학파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아이디어에 따라서 들여다보면은 모든 사건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더라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 핵심 중에 핵심이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맞춰보는 게 다 맞더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에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통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런 짓을 하면 당연히 안 되지. 이 신명기적인 사관에 맞춰서 다 그 죄악이 드러나고 나중에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할 수도 있는 근거도 생기고 회복시켜주구나. 너무나 해피하고 좋은 거예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굉장하죠 이게. 다른 민족에도 없어요. 예수님을 완성자로 봐서 우리는 저절로 거기에 조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하늘 끝에서도 다시 모은다라는 말이 9절에 있죠. 모세의 말인데 느헤미야가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의 것으로 현재화한다고 할까요? 현재화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의 별명입니다. 신명기에서만 거의 독보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란 그 워딩 자체가 800년, 900년, 1000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성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00년 후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성전으로 정하신 거다. 쫓겨난 날에서 복과 저주의 말씀, 계명이 기억나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그러나 범죄하면 흩어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는 이 옛날의 약속을 수동적으로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현실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다루는 시대 800년 전의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시대의 신명기를 새롭게 읽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할아버지 때에 성전은 이미 재건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소식이 궁금해서 이 느헤미야가 수소문해서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3절에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예루살렘 가고 싶습니다. 왕이시여. 날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예루살렘은 과연 폐허와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저는 안 가봤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보셨어요? 예루살렘의 크기는 뉴욕에 가면 이번에 그거 가보셨어요? 센트럴파크?
네.
예루살렘 성의 10배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작아요? 엄청나게 작죠. 스룹바벨이 1차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80년 전에 4만 명 내지 5만 명을 데리고 왔대요. 그러면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따라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래서 우리 성경 앞에 보면은 각자 자기 고향 있는 마을로 흩어져 살았다고 그랬어요. 완전 폐허가 됐거든요. 성벽이 무너져 있잖아요. 이게 담이 무너졌으니까 엉망진창이에요. 환경이 안 좋아요.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성전 하나 덜렁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게
온 세계를 지어졌죠?
예.
신명기 사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 사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복받는 백성이야. 이런 기본부터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타냐후도 지금 현재 신명기의 바탕을 두고 그렇게 무모한 전쟁을 저지를까요?
아니죠. 그 사람은 이 전통에서 갈라진 나온 사이비죠. 큰 틀은 있고 정말 겸손한 사람들은 또 많이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비전으로 삼았다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죠. 회복이란 예배당 하나 덜렁 짓는 것 아닙니다. 무너진 공동체의 벽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것이죠. 신명기적 회복의 말씀, 약속, 옛조상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회복이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오늘을 해석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 저쪽에 있고 우리는 그냥 따로 산다는 것이죠. 9절에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신명기적 기도를 지금 하는데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역사의 한복판으로 소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오늘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소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사실을 자복한다고 했습니다. 자복한다? 단순한 자책이 아닙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는 표현은 굉장하죠. 자기는 쏙 빼고 아버지, 우리 조상의 죄를 막 들먹이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거시기하죠. 나도 그 잘못에 포함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스스로를 포함시키는 그 기도. 자, 그런데 10절을 보시면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회개 기도할 때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놔놓고 클로징 하기 전에 우리는 주의 종, 주의 백성입니다. 굉장히 멋진 기도예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정체성, 이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문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글이 어디인가 있어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증명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 아닙니까?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돌이키시죠. 이러한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군가를 기억해내는 기도이자 사건입니다. 흩어졌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지만 다시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이민자이든 낙심한 교인이든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청년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신명기적 언약은 돌이키면 다시 회복된다는 틀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 죄인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나는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관원 이야기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느헤미야가 마치 고위 공무원 장관임을 내세우는 문장같이요. 아닙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기도를 마친 뒤에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백성의 회복은 기도의 골방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제국의 중심부 수산성에서 유다의 회복을 위하여 폐허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자신을 도구화합니다. 그는 예언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왕의 술관원이라는 그 고위직,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결론, 느헤미야 1장은 겉으로 보면 기도입니다. 실제로는 신명기적 신앙입니다. 역사이고 공동체를 새롭게 보는 눈입니다. 단순한 개인 간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있고 자기 정체성 고백이 있고 무엇을 해야 하겠다라는 사명이 어우러진 통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2장부터 비로소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돌은 여기 1장에서 기도로, 눈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기의 정체성으로, 사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게 됨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항상 문서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작업을 항상 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율법 속에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확인해 놓았던 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또 기쁨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갱신하고 새롭게 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